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네. 1부 예배 우리 피아노와 함께 또 기타 반주 또 찬양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어저께 우리 오후에 저녁에 있었던 우리 탈라시 지역에 한인들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서 귀하게 잔치했는데요. 너무나도 참 좋았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또 만약에 그 팔굽혀펴기 제가 했으면은 아마 오늘 손이 부들 떨려가지고 성경을 못 읽었을 건데, 그래도 참 우리 집사님들 대단하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경외함으로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닐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날 일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리고 침례 요한, 삼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혹시 아십니까? 삼손, 침례 요한, 예수님, 예,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뭘까요? 유대인들이었다. 아, 뭐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삼손은 구약의 인물이고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신약의 인물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 다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천사가 지어줬습니다. 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구약에서 그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을 백성을 모용하기도 하고 또 지도자를 모용하기도 하고요. 죄된 백성을 모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의 침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예요. 예,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침례 요한 때까지가 구약이 끝이 나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약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온 침례 요한도 이렇게 자신의 그 태어나기 전에 우리 천사가 먼저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근데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자라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사실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친척지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마리아의 먼 친척 엘리사벳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태어난 이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은 먼저 사역을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시작하는 그 침례 받는 것을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소개했던, 증언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활기차게 이제 시작하실 때 그가 바로 헤롯에게 의해서 순교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그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서 다 모형하고 갔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볼 텐데요. 특별히 이 침례 요한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오늘 이 내용을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침례 요한은 그의 사역의 시작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예수님은 천국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사역을 하시죠. 그런데 집내요한이 그 집내요한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졌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집내요한이잖아요. 집내요한. 그 침례요한의 사역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던 특징은 침례입니다. 침례. 근데 이 침례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 당시 침례요한이 올 당시에는 유대인 지도자들도 침례를 줬어요. 근데 침례를 누구에게만 줬냐면은 이방인들 있죠. 유대인들이 개취급하던 이방인들이,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 우리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만의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선민의식이 있었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정결의식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주고요, 이들이 비록 저와 여러분처럼 성인이지만은 이들이 침례를 받고 나면은 아주 아기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침례를 이방인에게만 주고요, 하나님 믿고자 하는 그 이방인에 주고, 그 침례 받고 올라온 자에게 바로 젖을 물렸어요. 아이들이 먹는 젖 있죠. 우유 같은 엉긴 것을 줘가지고 너는 이제 어린 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만의 특권의식, 선민의식, 우리는 달라, 우리는 달라, 이러한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 향해서 침례를 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 더러운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침례를 받아야 돼. 이런 시대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니 이 침례요한은 침례를 누구에게 주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같은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침례요한으로 읽습니다. 침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네. 온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이 나와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까지 와서 침례를 받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세리는 이게 본래 악하기 때문에 세리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리마저도 와서 침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군인들, 그 당시 아주 이제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든 아니면 그 밑에 하이어된 군인들이 아주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보수를 잘 못 받으니까 이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뺏었어요. 그런 군인들까지도 나와가지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이 요한을 보니까 마치 구약에 있는 어떤 인물을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인물이 이 땅에 온 것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예언된 인물 바로 메시아가 예언이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메시아가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구약에 예언이 있어요. 엘리야가 열왕기에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는데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예언이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맨 마지막 절. 이제 구약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이 올 때까지 400년 이상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엘리야를 기다렸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리적으로 그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강대국들이 왕성했었어요. 바벨로니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페르시아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다가 페르시아가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레니즘, 헬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그 헬라의 지배를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에 이어서 이어나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주어지지 않고 자기들은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어떤 열망이 커질까요? 우리 여러분들 8월 15일 되면은 한국은 광복절을 지키고요. 7월 4일이 되면은 미국은 인디펜던스 데이를 지키죠. 예. 왜 그런 걸 지킵니까? 그 당시 자유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 걸 알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너희가 자유의 진정한 그 자유의 고마움을 깨닫고 살아라는 것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광복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들은 노예로 살고 있었거든요. 남의 나라의 다스림으로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힘센 자들, 누군가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자기 나라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너무나도 커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사실 여기 보면은 그 자녀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게 하는, 회개하는 것이죠. 그죠? 침례한이 와서 선포했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침례한이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나오는 그것은 우리 죄 많은 백성들,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는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다 필요 없고 오직 자기들의 소셜 저스티스, 자기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거 이거 불합리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것에서 해방시켜줄 민족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메시아나 엘리야나 사실 달라요. 엘리야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앞에서 예표하고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인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든 엘리야든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예언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제 하도 목소리를 이렇게 응원을 많이 했어서 그런지 목이 막 잠기는데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여기는 보면은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것인데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거기에서 독립을 이끌어낸 출애굽을 이끌어낸 민족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 앞에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두렵습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러한 의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제 앞으로 진짜 선지자가 와서 내가 그에게 말을 주고 말씀을 주고 그는 백성들에게 증거할 것이라고 모세가 진짜 오실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메시아를 사실 예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지금 이제 속국으로 살고 있고 내가 어렵잖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자유가 없으니까 이런 그런 내용의 예언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와 같이 독립을 줬던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나 엘리야나 그 선지자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나 그냥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 형편을 낫게 해달라는 우리를 이렇게 좀 더 잘 살게 해달라는 이런 민족적 정치적 메시아로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큰 사건이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처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서 주고 병자들을 고치니까 그들이 환호하면서 이가 진짜 다윗의 자손이고 이가 그 선지자고 이가 그 엘리야라고 이렇게 환호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던 우리에게 영생 주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그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소셜 저스티스, 뭐 우리의 환경 변화시키는 거 필요합니다. 때로는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의 본성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 요한복음,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 주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환경에, 내가 주어진 환경에 내가 함몰되어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 그거 해결해 주지 않는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 저스티스를 부르짖고 소셜 가스펠을 부르짖는 그곳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비단 이때뿐만 지금 현재 시대뿐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실 본성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침례요한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이렇게 자기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강력한 그 시대에 침례요한이 떡 드러나 있으니까 야,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이 사람이 엘리야 아닌가? 이 사람이 그 선지자 아닌가? 이러한 기대들이 너무나도 커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누구냐 물어봐요. 네가 누구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근데 제사장들이 와서 물어보는데요. 이 침례요한은 자신의 동료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그때 성전에서 이 여러분 누가복음 보시면은 이 사가랴가 이렇게 성전 업무를 하다가 천사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말문이 막혔다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요한이라 진짜 입이 터졌거든요. 다 알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가 침례 요한인 걸 사가랴의 아들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왜 아는 사람에게 네가 누구냐고 왜 물어봅니까? 바로 그 뉘앙스는 네가 그 메시아가 맞냐?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대답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무엇이 아니라 다시요. 나는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이 본문에서 이런 뉘앙스를 아시겠죠. 예, 유대인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네가 누구냐 물었을 때 요한이 그냥 네가 누구냐 물었는데 요한은 나는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네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이게 보면은 드러내어 말하고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그 짧은 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기 이제 학생들도 있으시고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학생이 페이퍼를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몇 개를 이렇게 연속해서 쓰면은 체크하겠죠, 그죠? Redundant. 착.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이들이 요한을 정치적 메시아로 네가 그 사람이냐? 네가 그 선지자냐? 네가 엘리야냐? 그 메시아냐? 물었을 때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정말 아니다. 나는 참말로 아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1절 보세요. 21절 보시면 이르되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제 문답의 이 얘기를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갈 것이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여러 번 요한이 말라기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0절 14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 11장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말라기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 이 사람은 바로 침례요한입니다. 14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우리 1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을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내용은 바로 침례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동일하게 침례요한이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데 자신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오늘 설명되는 그 본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정치적 메시아로 이렇게 찾아왔지만은 침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는 것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서 내내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본인이 그리스도이신데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요.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도 사람들에게 엄히 경고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마저도 기적을 경험한 자들마저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야, 그 메시아가 왔다. 그것을 알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다. 알리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침례 요한도 바로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22절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네가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니 23절에 보시면은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우리 본문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거기서 그 소리 가운데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데요. 제가 소리를 써서 전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내용을 다 빼버리면요. 여러분 저 이야기를 듣고 있겠습니까? 듣기 싫은, 그죠? 목심, 잠 잘 못 자가지고 숨찬 목소리. 그런데 요한이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내용이신 참 진리이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라. 그래서 침례 요한을 소개할 때마다 요한이 증언하였다. 증거하였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침례 요한과 같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사실 삶입니다. 예,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4절을 보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미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그런 자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침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왜 why 하고 질문을 했어요. 이런 페이퍼를 쓸 때 why 하고 질문을 썼는데 그러면은 뒤에 대답은 because, 이유를 설명해야 되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왜 네가 침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동문서답을 하죠. 내 뒤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27절을 보세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왜 침례 베푸니? 이렇게 질문하는데 요한은 다른 말 안 하고 내 뒤에 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노예들만이 신발끈을 묶었는데 나는 그 노예만도 못하다. 그분을 내가 이렇게 마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이 바로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대답하지 않는 요한이 대답하여 드러내었고 조금도 숨기지 않고 소리로서 증거했던 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죠. 사람들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정말 우리가 봉사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정말 주님만 드러날 때 때로는 섭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을 여기 보면은 여기 다들 우리 교회 봉사자들이네요. 네. 근데 아무도 몰라주고 교회도 몰라주고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그런데 이 침례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 너는 뭐냐? 너의 존재는 뭐냐 하는데 너 왜 이렇게 침례 주느냐? 이 말을 하는데 요한에 대한 자기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이니까 제가 이것을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은 그 대답에서 정말 내가 소리라는 것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용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냥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달되는 그런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 이것이 기독교죠.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오늘 보았지만은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이런 어려운 형편을 바꾸어주는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의 의로움을 나의 선함을 이 땅에서 증명하고 사는 거 사실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나만큼은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고 나의 환경은 바꿔주셔야 되고 내게 복 주셔야 되고 내 자식만큼은 잘 되게 해야 되고 나는 건강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그런 거 다 없어도 예수님 하나면 충분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메시아냐 물었던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환경에 집착을 하게 되고 나의 상황을 바꾸는 것에 자기의 종교를 사용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킵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지키고 싶은 것들. 건강이 있죠. 여러분 명예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 현재의 저압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고 못 사는 우리 자녀들 문제. 근데 심지어 그런 자녀들마저도 여러분들 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애쓰면 지켜지나요? 여러분 지성. 그거 영원히 안 잃어버릴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 그거 내가 절대 안 잃어버릴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 우리가 얼마를 더 소유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라는 것이 내가 종교생활에서 그것을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런 것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는 그거 누구도 킵할 수 없고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씀이 없으시면 나는 그냥 소리야. 소리. 소리가 뭘 하는데. 그냥 그분을 증거할 뿐이야. 여러분이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진리이신 예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애쓰는 거 스스로 못 지키잖아요. 지킬 수 있습니까? 저 아들 사랑합니다. 딸 사랑합니다.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못 지키는 거 알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지키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서의 우리가 연장하는 이런 호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려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 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리지 이 손이 아니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우리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나머지 것들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치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예수가 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 유대인들이 찾았듯이 내 필요를 채우고 나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그 메시아만을 구하느냐. 나는 그가 아니고 예수도 그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요한의 증언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참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자기 부인 또 겸손도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활해 보면서 참 감사의 제목이 이겁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하고 정말 특별히 우리 일부에 오신 분들 참 교회에서 인정해 주지도 않고 정말 보니 이렇게 뭐 이렇게 남는 시간을 드리는 분들이 아니고요. 정말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드리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삶을 통해서 정말 나는 아닙니다. 나는 내려놓고 주님만이 정말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도 드리는 질문,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겸손마저도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수단일 뿐이지 내가 겸손한 사람이야? 나는 나를 비운 사람이야? 그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거기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이 오늘 그것을 답하는 것입니다. 왜 침례주니? 이렇게 질문하는데 생뚱맞게 나는 그분 때문에 있어. 내 존재는 그분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하듯이요.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일을 하니? 너에게 밥이 생기니? 왜 이런 일을 하니? 난 예수 때문에 있어. 야, 너 참 겸손하다. 그래,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겸손했지 그게 아니고요. 난 예수 때문에 있어. 이게 우리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한이 입술을 담대히 벌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내가 하는 사역에 이유도 달지 아니하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의 고백임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환경을 가지고 우리의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형편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니? 네가 예수를 잘 믿는다면 아니 네가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고 이런 질문을 던져댈 때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야 예수면 충분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가진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그거 다 없어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이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진 것도 정말 값진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드린 후에 이렇게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